세계뉴스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6일 한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참사는 북한 제외공관에서 대사, 공사 다음 직위입니다. 리 전 참사는 2016년 태영호 주 영국 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관 대사 대리,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관 대사 대리에 이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 외교관입니다. 리 전 참사는 탈북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에 쿠바와 전격 수교한 바 있습니다. 리 전 참사는 16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8월에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 지독과 부국장이 적잖은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그런데 자금 여유가 부족해서 후에 보자라는 식으로 미뤘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고 탈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질병 치료 요청도 거부당하면서 탈북 결심을 더욱 굳혔다고 리 전 참사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리 전 참사가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남미 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참사는 지난 2013년 북한의 청천강호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을 때 파나마 측과 교섭을 성공적으로 벌여 김 위원장의 표창장을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리 전 참사의 당시 활동은 외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 전 참사의 탈북 경위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전 참사의 언론 인터뷰에 관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에 따르면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는 전날 평양시대 대사관에서 취 총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막시모 네레로 FAO 수석경제학자, 고드프리 마그웬지 FAO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 이후 국제기구 관계자가 북한에 공식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월에 국경을 봉쇄한 뒤에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구호 활동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자의 입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북한이 국경은 다시 열었지만 외교관들의 근무는 중국, 러시아, 몽골, 쿠바 등 친북 국가에만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2월 들어서야 유럽 각국 외교 당국자들의 방문이 재개됐습니다. 취 총장과 왕 대사가 이번 회동에서 북한 상황에 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취 총장은 왕 대사에게 FAO 관련 현안을 소개한 뒤에 중국의 장기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중국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취 총장은 아울러 FAO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해 함께 글로벌 경제 회복과 식량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등에서 긍정적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대사는 중국은 FAO 창립국 하나로 FAO와의 협력을 고도로 중시하고 FAO의 업무를 전력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에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해 차량과 장비 반입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15일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스캇 앤더슨 유엔 가자지구 인도주의 담당 부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안전에 대한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승인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헝가리의 활동을 부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한국계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높게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올해 39살의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위스콘신주 미러키 5 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Let's make it official. Accordingly, the chair announces that President Donald J. Trump.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전당대회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표로 선출됐음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의 대의원 대상 투표에서 2,400여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각 주의 대표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플로리다주 투표 때 과반 득표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집권 2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은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2기 집권 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 3,937명 중 3,894명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자격을 가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의원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그리고 다른 많은 분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 끝에 나는 미국 부통령직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위대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상원의원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스 의원은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다며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법률저널 편집장과 예일대학교 법학 재향군인회장을 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벤스 의원의 저서인 힐빌리의 노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남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주요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도 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은 제이디는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훌륭하게 싸우며 대변했던 사람들, 즉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및 그 너머 지역의 미국 노동자와 농부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힐빌리의 노래는 벤스 원이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은 회고록으로 유명합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턴에서 태어난 올해 39세 초선인 벤스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계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일했고 2022년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며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제정책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 보안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깊이 관여하진 않아 한반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벤스 원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관계 심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대중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규제하는 강경한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벤스 원은 지난 4월 본회의장 연설에서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f the Europeans were forced to step up and provide for their own security, we could actually take care of some more domestic problems at home, but no.
벤스 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유럽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국내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장에 너무 많은 이들이 우리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서열 2위의 자리입니다. 부통령은 또 상원의장을 겸임해 상원에서 투표가 동률일 때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 민주주의에는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과 정부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토요일에 일어난 일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know today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what happened on Saturday, just as Americans do. And our message to them
이어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도 규탄한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공격과 모든 정치적 폭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큰 부분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at this time whe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questions about our democracy, a big part of what we must do is show them how we respond as a nation.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 양상의 변화와 공식 후보로 전환되는 그의 신분 변화에 맞춰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강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Both prior to and after the events of this past weekend, the Secret Service enhanced former President Trump's protection.
또한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의원과 제3후보로 대선에 나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주요 경호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각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토에서는 총격 사건 전과 당시 그리고 이후 비밀 경호국과 그 외 법 집행기관의 조치를 조사해 국가 지도자 보호라는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비밀 경호국을 신뢰한다면서도 이번 암살 시도가 경호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이자 잠재적인 국내 테러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BI의 기술 분석 요원들이 총격범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휴대폰 접속에 성공해 이를 분석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크룩스의 거주지와 차량을 수색하고 현장에 있던 참석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약 100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제보자들로부터 확보한 현장 영상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FBI는 이번 사건을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14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공화당은 15일부터 나흘간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작성했다며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싶다며 오는 18일 연설은 미국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이견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Disagreement is inevitable in American democracy. It's part of human nature. But politics must never be a literal battlefield, and God forbid.
미국 민주주의에서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지만 정치가 결코 전쟁터나 살상의 장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인 13일 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가 좋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친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측의 대선 운동이 서로에게 더욱 정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연방의회의 한국계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이견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인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든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폭력적인 보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결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정치적 담론은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이 위대한 실험이 248년 동안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비극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 모범을 보이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규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 무분별한 정치적 폭력으로 인해 부상당하고 숨진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정치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뉴저지 연방상원 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인 한국계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지난 13일 총격 사건 직후 X를 통해 우리나라나 정치에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 큰 분열이 있지만 공격에 의존할 순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집회 참석자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의회 내 주요 인사들도 이번 사건을 초당적으로 규탄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13일 X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민주적 절차는 이런 근거 없는 행동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도 이날 X를 통해 모든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그 어떤 곳에서도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사무초장, 사무총장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의 정치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세 중 벌어진 암살 시도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정치적 폭력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as very clear. As a full condemnation, of course, for this assassination attempt and all political violence.
에릭 마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분명하게 규탄하는 내용에 앞선 우주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성명을 상기하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성격의 폭력 등 모든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화가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는 기반이 된다는 이유의 토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있는 유세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해 귀 윗부분을 다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 정상들은 이번 총격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작전 지침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두 나라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앞서 지난 1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 정상의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은 또 미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의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북한 측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식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핵 경쟁이 한반도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핵작전 지침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 전력 가동 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북한으로선 미한 동맹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언급할 때 그 핵심 수단이 핵무기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꺼렸다며 북한은 그러나 이번 핵작전 지침을 통해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서 북핵 대응의 상시적 수단이 됐다고 여기고 압박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강국인 러시아와 최근 군사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체결한 것도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핵 기반 동맹 필요성을 키웠고 한반도에서의 핵 경쟁을 본격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러가 두 핵을 가진 국가가 정부가 보기에는 거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가진 두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력한 핵 기반의 동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이게 정확하게 본다면 핵 경쟁인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억제 태세를 상향하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언행을 한층 강한 톤으로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반격 능력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 사용 문턱을 낮추면서 실제 사용될 수 있고 사용할 의지도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이런 말과 행태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격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뭐 SLBM 같은 경우겠죠. 소위 북한의 핵전력의 생존, 그다음에 반격 이런 능력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좀 가속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과의 군비 경쟁 과정에서 소련 체제가 붕괴됐듯이 핵무기 경쟁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가난한 쪽이 지게 돼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도발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비등하게 하고 이 때문에 미 핵 전력에 한반도 투사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더 커져야 되고요. 이번에 핵작전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론은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핵작전 지침이 미흡하다라는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다시 한국 측의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과 일부 종심지대에선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 풍선 29개가 또 발견됐다며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철원군 등 전단이 발견된 지역을 열거하며 많은 지역에서 해당 구역들이 봉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취조라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수거한 전단을 소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연달아 담화를 내고 전단 소각 장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내부의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물리적 도발을 해서 한국에게 인명 또는 물리적 피해를 준다면 그걸로 인해서 받을 대가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얻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도발의 카드를 선택하기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말로 하는 선동 카드를 우선 쓰는 것 같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응 방식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종이장 등을 담은 기존 오물풍선 대신 대북전단에 맞선 내용을 담은 대남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엔 대북전단 살포에 고사총 발사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한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이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압도적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전단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며 북러가 최근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에이브라함 덴마크 전 미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의 대담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나토가 한국을 계속 초청하는 이유는 뭔가요? 크로닌 석좌님은 한국이 좋은 파트너로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Well, it may have been the 75th anniversary of NATO, but it was the third anniversary after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that was a real inflection point in international affairs.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째이기도 해서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이네죠. 그 이후로 아시아의 주요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교에 기여하고 있고 그들은 잠재적으로 산업 기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나토 파트너들에게 공급될 군수품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이버 안보와 경제 안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공통의 민주적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워싱턴 정상 선언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규정했는데요. VOA로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머리 기사지만 덴마크 고문님, 나토 입장에서는 군사 강국인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훨씬 더 큰 우려 아닌가요?
Well, it's a much more strategic concern. It's a more geopolitical concern for Europe and for the United States.
훨씬 더 전략적인 문제죠. 유럽과 미국으로선 더 지정학적 우려인데요. 미국은 중국을 우리가 직면한 다가오는 도전으로 이야기하죠.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와 수단을 모두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점점 더 중국을 자신들이 의존하는 이상과 국제 체제에 대한 글로벌 도전자로 인식하죠. 그렇지만 유럽의 파트너와 동맹들은 북한도 문제이자 도전으로 봅니다. 북한 군사력과 핵 역량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유럽에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원 확대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들에게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보나요?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한 이후 북한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닌가요?
I think they see North Korea as the more as a more immediate challenge because of its support for Russia and its invasion of Ukraine. This is the largest land war we've seen.
유럽 국가들은 북한을 더 즉각적인 도전으로 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본 가장 규모가 큰 육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즉각적인 가장 시급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략가들이나 정책 이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그들도 그것을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비핀 나랑 핵협의그룹 미국 측 대표와 자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미국의 핵 배치에 대해 실제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Well, ultimately, I can't speak to the agreement that was just signed. I believe it's still classified and hasn't been.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방금 서명한 협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기밀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약속을 한국에 재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훈련에서부터 대화, 그리고 이제 이런 협의체 합의에 이르기까지요. 이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과 맺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건 미국과 나토의 교류 방식입니다. 나토엔 여러 핵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안심시키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우리의 잠재적 적들에게 보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동맹은 강력하고 우리 사이를 분열시킬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압도적인 대응을 막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지침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 계셨잖아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게 윤 대통령이 핵 선택지를 언급하고 한국 여론과 정치권에서 핵 무장 요구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것이 어떻게든 미국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at Washington is very aware of the political debates, the discussions happening in Korea.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쟁과 논의를 잘 알고 있고 왜 일각에서 핵무장을 요구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고 한국 지도자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자적인 핵 역량을 추구하는 건 한국에 엄청난 위험과 비용이 따를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여전히 핵확산 금지 조약의 회원국이자 미국과 좋은 강력한 동맹으로서 억제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데요. 미국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에 즉각적 보복에 나설 것이란 실제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검증할 수 없으니까요. 워싱턴 선언 서명과 핵협의 그룹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나 여당 당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는데요. 크로닌 석자님,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을 얼마나 오래 억누를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엔 전환점이 오리라는 걸 미국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Well, there might be a tipping point, but I think both allies are working valiantly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That saying basically to Pyongyang.
전환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양국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북한에 내가 뭘 만들든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 함께 일할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는 동맹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열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요. 미한 양국은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전되는 재래식 역량과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역량, 외교와 경제정책을 결합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제 이것이 유지될까요? 여론에서는, 여론의 법정에선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이번 주 오직 핵무기만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듯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과 통제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이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점은 인생에서 100% 보장이란 없으며 항상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것이 이익이고 우리는 실제로 따로 일하려 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 일본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을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일 등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나토는 인도태평양 4개국에 어떤 기여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도 이익일까요?
Well, it can be in South Korea's interest, and I think South Korea clearly found a benefit by showcasing its global.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 지난 3년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줌으로써 분명 이익을 봤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나토가 하려는 일에 대한 지지도 한국의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히 이번 주에 분명히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은 한국과 아시아 전반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주변국을 침략하고 김정은에게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어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익입니다. 외교, 군사안보, 산업안보, 경제정책에서 이익입니다. 저는 사이버안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위협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라자루스, 코지베어, APT40 등 이 대변동의 축, 저항의 축에서 활동하는 세계의 큰 해킹 그룹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미국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체제를 활용해 허위 정보에 대한 안보 대응책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군수품 비축에 대한 산업 정책을 돕고 미래의 AI 같은 일들을 다루고 다른 이슈들도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이 기여할 준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들 말입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한국의 대북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국이 유럽에 보낼 새로운 탄약을 충분히 생산해 놨기 때문이라면서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걸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세요?
Well, South Korea may have other options. So this Star Wars project that was announced here at the NATO summit involves lasers to shoot.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스타워즈 프로젝트에는 드론을 격추하는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위협이지만 치명적이진 않죠. 방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런 시스템을 먼저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관점에서 금지선을 넘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수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계속 군수품을 제공하거나요.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협은 공통의 위협이니까요. 윤 대통령도 이 위협이 별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한국이 직면한 세계적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뭔가를 해야 하지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일각에서는 이것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고 한국이 너무 깊이 개입하면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맹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외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할까요? 제 대답은 러시아가 북한과 방금 무슨 일을 했느냐가 될 겁니다. 그들은 냉전 동맹을 재점화했습니다. 이것은 방위 조약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송을 찍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에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안녕 한국, 정신 차려. 이건 너에 대한 위협이야. 유럽이 아니라. 라고 말이죠. 이건 윤 대통령이 고심해야 할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물론 당신 말이 맞아요. 한국은 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말이죠. 러시아는 숨겨진 기술 노하우를 북한에 이전함으로써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인도태평양 4개국 가운데 호주는 오커스 회원국인데요. 국방장관의 오커스 선임 고문이셨죠. 한국인들은 오커스를 보면서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핵 어뢰를 시험했다고 주장하니까요. 북한은 또 모든 잠수함들을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공격용 잠수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말이죠.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세요? 당신은 한국 해군의 명예 제독입니다. 덴마크 고문님.
I actually don't agree that South Korea needs nuclear-powered submarines. I'll explain why. First, what's happening?
사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우선 오커스에서 호주에 제공하는 것은 재래식으로 무장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무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북한이 잠수함으로 하려는 것과 전혀 유사하지 않죠. 하지만 특히 한국의 필요와 역량에서 보면 핵추진 잠수함의 이점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바다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 위협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장거리 잠항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사하죠. 반면에 한국은 직면한 위협이 훨씬 더 가깝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유지, 사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제 생각엔 정확히 한국에 필요한 건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긴 잠항거리는 필요 없죠. 재래식 잠수함도 매우 조용히 운항할 수 있어요. 재래식 잠수함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도 훨씬 높을 겁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할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지금까지 에이브라함 덴마크 전 미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쿠 소바주제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쿠바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는 한국과 쿠바가 올해 2월 수교를 앞두고 한창 물밑에서 소통하던 때입니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남미 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북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한국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참사는 또 망명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 간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쿠바 수교 움직임이 그의 탈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이 확인된 건 2019년 7월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 같은 해 9월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분포,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평양이 최저 24도,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안주는 23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 남포는 23도에서 27도, 또 신의주 23도에서 27도, 중강 20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강계 21도에서 29도, 희천은 아침 최저 22도에서 낮 최고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역시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23도에서 26도, 사리원 24도에서 28도, 신계 22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21도에서 26도, 신포 22도에서 26도, 장진 16도에서 21도, 해산 17도에서 28도, 원산 22도에서 27도, 청진 21도에서 26도, 선봉은 21도에서 25도, 끝으로 삼지연은 아침 최저 13도에서 낮 최고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흐리고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m로 일고 먼바다는 2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비오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비오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의 이란 핵 문제 브리핑에서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정치평화담당 사무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는 이란이 안보리 결의 2231호가 허용한 농축 우라늄 비축량보다 30배 많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몇몇 경험 많은 핵사찰 요원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무기 등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고 새로운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시설을 가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5월 27일과 6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이란이 신뢰할 만한 민간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ran should take actions that build international confidence and de-escalate tensions, not continue nuclear activities.
우드 대사는 이란은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핵 활동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가 결의한 2231호에 따라 이란 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2025년 10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all, though, that when this council originally adopted resolution 2231, the objective was to help
establish.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2231호를 채택했을 때 그 목적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인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립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행동은 이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게 증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란이 핵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멘과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대리인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안보리의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중동에서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는 이 뻔뻔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비난하는 데 있어 분명히 단결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거듭 안보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우려를 무시할 때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책임이 있는 이 기구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6일 한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참사는 북한 제외공관에서 대사, 공사 다음 직위입니다. 리 전 참사는 2016년 태영호 주 영국 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관 대사 대리,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관 대사 대리에 이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국 외교관입니다. 리 전 참사는 탈북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쿠바와 전격 수교한 바 있습니다. 리 전 참사는 16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 지도과 부국장이 적지 않은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회 보자 하는 식으로 밀었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고 탈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려 질병 치료 요청도 거부당하면서 탈북 결심을 굳혔다고 리 전 참사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리 전 참사가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남미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전 참사는 지난 2013년 북한의 청천강호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됐을 때 파나마 측과 교섭을 성공적으로 벌여 김 위원장의 표창장을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리전 참사의 당시 활동은 외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전 참사의 탈북 경위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전 참사의 언론 인터뷰에 관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에 따르면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는 전날 평양시대 대사관에서 취 총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막시모 네레로 FAO 수석경제학자, 고드프리 마그웬지 FAO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 이후 국제기구 관계자가 북한에 공식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뒤에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구호 활동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자의 입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부터 국경은 다시 열었지만 외교관의 근무는 중국, 러시아, 몽골, 쿠바 등 친북 국가에만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2월에야 유럽 각국 외교 당국자들의 방문이 재개됐습니다. 취 총장과 왕 대사가 이번 회동에서 북한 상황에 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취 총장은 왕 대사에게 FAO 관련 현안을 소개한 뒤 중국의 장기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중국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취 총장은 아울러 FAO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해 함께 글로벌 경제 회복과 식량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등에서 긍정적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대사는 중국은 FAO의 창립국가 중 하나로 FAO와의 협력을 고도로 중시하고 FAO의 업무를 전력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차량과 장비 발임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스캇 앤더슨 유엔 가자지구 인도주의 담당 부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안전에 대한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스라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앤더슨 부조정관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한 호송용 장갑차와 개인 보호장비 등을 더 많이 반입하기 시작할 것이며 휴대용 라디오와 같은 통신장비 일부도 반입이 승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활동을 부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헝가리의 의장국 직책과 관련한 최근 사태를 고려해 집행위원장은 비공식 이사회에 고위 공무원만 대표로 참석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